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안으로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새벽 여러 차례 폭발음이 키예프 외곽에까지 들렸다며 정확한 폭발물의 전체는 불확실하지만 점점 수도 키예프가 러시아 침공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키예프 내에서는 공습병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체제 전복 집단이 수도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키예프가 포위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수도 내 거주지에 침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적들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심부에서 약 9km 떨어진 오블론 지구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휘발유와 증점제를 섞은 가연성 화염병인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해 반격할 것을 동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키예프 지역에 약 18만 장의 총기와 탄약이 예비군에 지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대규모 침공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맹렬한 미사일 공격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60기가 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흑해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격기를 포함해 75대의 군용기가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날 주요 포격적은 탄약고와 공항 등 군사기지와 방공시설이었고 피해 규모와 군 또는 민간인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이날 벨라루스에서 수도 키예프 북동 국경선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하르키우,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시로 총 3개 경로를 통해 침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 키예프를 향한 진로는 다시 키예프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두 갈래로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계획 중 하나는 수도 키예프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을 가하는 것과 다른 주요 도시들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까지 진입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방위에 대한 나토의 법적 약속이 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도체와 기타 최신 기술에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와 의약품을 보내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 목적의 군사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이날 러시아 의원들과 기득권층인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한 대응이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순간에 모스크바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한 직후인 어제 복잡한 배경과 위기가 있고 오늘날의 상황은 각종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각국이 자제의 상황이 통제되지 않은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권고해온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대부분 미국인들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현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당하거나 높은 지역 거주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 지역의 95%가 권고 대상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더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 대결 속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일제히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 공격이 시작된 14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북한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과 강력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러시아의 공격에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패했다며 이는 해외 적국들을 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단지 창살의 끄트머리일 뿐이라며 중국과 북한, 이란도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돈영 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다른 적국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푸틴에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맞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대결이며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서구의 시험대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권국가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이를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하고 지켜보자식의 외교 정책 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성을 가속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행동이 아니라 유화책의 일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와 억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붕괴 이후 푸틴의 공격에 대해 조기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위험한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적국은 리더십 결함으로 인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권력과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안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전면 개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지도부를 국제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의 푸틴과 러시아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이런 과정을 촉진한 자들이 최대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더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24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북쪽과 동쪽 그리고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남부 해안으로 상륙하는 등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력에서 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moment, North Korea is assuming an even lowe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룰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과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명확하고 강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북한 정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김정은과 김 씨 정권의 혜택을 위한 특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돼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를 계속 시험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900개 상당의 전략적 핵탄두를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공화국을 병합하면서 이 같은 안전보장을 묵살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론하는 나라들의 우크라이나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를 리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가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정당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이 통상 가장 큰 방해자였다면 러시아는 중국의 방해에 동참하는 조용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경색된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긴장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 유엔의 대북 행동에 두 나라가 함께할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엔 안보리가 설립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자유와 주권, 국제법 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측에 서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을 더 가깝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조율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중요한 대응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위협 세력에 맞서 단결해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에도 여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 대한 공약을 미국이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런 역량과 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또다시 해상 초계기를 투입합니다. 지난달 동중국해에 초계함을 파견해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적발한 영국은 적극적인 제재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다국적 군의 활동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방 국가들이 영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모두 13차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5차례에 불과했지만 감시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감시 활동이 전개됐고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호주가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모두 10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호주 항공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무르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초에는 영국 해군의 해상 초계함 HMS 타마르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두 차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대북 제재 감시 활동 성과에 대한 VOA의 문의에 타마르함이 과거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석탄 이전을 수행한 것으로 목격된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은 탄도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 공급을 금지하기 위해 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임무이며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정보 수집, 관심 선박 확인과 보고 등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국이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번입니다. 네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도 지난해 해상 초계기와 정찰기 등을 영내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는 23일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지역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네온작전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다국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하며 유엔 관련 결의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 이런 캐나다의 동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빠르고 교묘하게 제재 회피 방식을 계속 적응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번 관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관련 해양 감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인도태평양 지역 항해에 나선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11월 13일부터 약 4주간 한반도 일대에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국방부는 VOA에 바이에른호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독일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지지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도 영내에서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24일 VOA에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경계 감시 활동이 대북제재의 집행과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onitoring and surveillance was beyond just spotting and taking pictures of suspicious vessels and/or illicit maritime activity.
다국적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경계와 감시 활동은 단순히 의심 선박이나 관련 활동을 포착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넘어 참여국 간의 정보 공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취약한 여러 지역의 제재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가 강화되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선박 압류 등과 같은 제재 집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제재 회피 억지를 위해선 경계와 감시 활동을 넘어 개입과 차단 등과 같은 다음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네일 와츠 전 위원은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계 감시와 보고 등이 북한의 불법 거래 흐름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선박들에 대한 개입과 차단 조치를 고려하거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If monitoring and watching and reporting is insufficient in reducing the flow of illicit transfers.
워츠 전 의원은 이런 조치가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엔에 반하는 화물이나 선박 등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해양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하는 많은 선박들이 국제해사기구 이행사항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입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군 당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연합 공중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A-35A 전투기의 주일 미 공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엔한 전역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4일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연합공중훈련 콤노스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18일 종료된 콤노스 훈련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콤노스 훈련은 40년 이상 성공적으로 통합된 항공작전을 수행한 연례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 공군과 동맹국은 각국의 전투력 강화와 전투본의 통합 역량을 향상하는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콤노스가 역동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 등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으며 2,000회 이상 출격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하는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지에 어떤 도움을 주냐는 BOE의 질문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과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력 공조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야외 기동 훈련에서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 공중 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등의 군사 행동을 공개 거론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콤노스 훈련에 공군 수송기 두 대와 3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인도 지원 부문에 참여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향후 군사적으로 협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태평양 공군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작전 안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미국은 미한 상위 방위 조약에 따른 미한 연합 방위 체제와 한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이 한국 도입에 강력히 반발한 F-35A 라이트닝 2의 주일 미군 공군기지 배치와 관련해 미국을 벗어나 훈련하면 미 공군이 다른 전역과 연공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광범위한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할 국방부 선택지를 제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연한 전역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미 알래스카주 아이슨 공군기지 제354 전투비행단 소속 F-35A 라이트닝 2가 지난 20일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통합 항공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3일 한국의 F-35A 도입과 관련해 우리 측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주요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24일 VOE와의 전화 통화에서 F-35A의 임무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미국과 한국이 대응을 원할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If let's say that North Korea decided to do an artillery strik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ROK and US wanted to respond to that.
벤의 선임 연구원은 F-35가 한국을 통해 북한 영토나 근처로 침투해 비무장지대 근처에 북한 화학무기 저장시설이나 군단의 핵심 사령부 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 청년 두 명이 추가로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곧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장학 혜택을 통해 미국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는 탈북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북한 청년들의 대미 인식과 미래 설계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안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23일 VOA에 탈북 청년 두 명이 올해 대학원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돼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명 모두 석사 과정으로 먼저 단기 어학 과정을 이수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이름과 학교를 밝힐 수 없다면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내년 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탈북민은 올해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 따르면 탈북민 장학생은 지난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2021년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사과정 4명 중 김성열 씨는 최근 시라큐스 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모 씨는 미국 서부의 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벤처 사학과로 활동하는 등 여러 명이 석사 학위를 받고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보험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정부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학연수를 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탈북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23일 VOA에 미국과 한국 정상이 지난 2008년 합의한 뒤 출범한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를 통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간 3명씩 총 9명이 미국에서 어학연수와 인턴 과정을 밟고 현지 여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탈북민 48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비 유학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탈북민도 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탈북민 수십 명이 미국 대학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학기당 최소 10시간 봉사활동, 미국의 역사와 문학, 예술 관련 수업을 듣는 비학위 과정으로 미국 정부가 학비와 항공비, 체재비, 의료보험 등 모든 경비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앞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국대사관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이번 주에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목적으로 이런 교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지난 2020년에 446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한 연구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개인과 기업의 후원 또는 본인의 노력으로 미국 대학에서 직접 장학금을 받거나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탈북민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남부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핵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세판 론스타 대학 교수, 2019년엔 박예영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이사장이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홍모 씨가 지난 2011년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의 유명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한 김모 씨는 몇 년 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서 벤처 사학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01년 탈북한 최경희 샌디연구소 대표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오세혁 씨 등 탈북민 10여 명이 2011년 이후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쉐브닝 장학금을 통해 영국의 여러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인 조세판 론스터대 교수는 23일 BOA에 대학원에서 여러 잡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자신과는 달리 풀브라이트 등 여러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학생들의 유학 기회가 많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 언리치, 그러니까 아직 미전도 종족이나 같은 거죠. 북한은 거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게 거의 미개척지나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탈북자가 미국으로 유학 오자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특히 영어 같은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게 미국이 그 어학연수도 제공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점점 배워서 그들이 배워야 이제 나중에 북한이 열린다든가 뭐 기회가 생긴다면 거기에 북한의 그걸 어떻게 각 분야에서 맡아서 북한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1차로 체험했다면 민주주의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더욱 폭넓은 지식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동부의 한 대학원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는 미국 대학에서 탈북민들의 학위 취득이 증가하는 건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느 만큼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거짓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미국에서 학위를 많이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사회 살고 있는 이제 젊은 탈북민 친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성주 씨는 또 자신의 꿈을 위해 큰 나라에서 공부한 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다는 측면과 북한을 잘 아는 탈북민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쓰는 논문이 학술 연구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북 정책 구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탈북 청년들의 성공적인 삶과 성취가 북한 내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폐쇄 국가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선 최대한 많은 정보에 저는 이 친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쪽 치우친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접근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 식견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체제가 낫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지금 뭐랄까 이게 정당한 체제인지 북한을 뭐 당장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북한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그런 파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씨와 한 교수는 북한이 지금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훨씬 많은 젊은이가 세상을 경험하도록 북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청년들에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라톤을 하듯 미래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원활한 대북 송금을 위한 특별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유엔 사무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대북 송금 경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 대변인은 24일 VOA에 인도주의적 금융기재, 즉 은행 경로는 2017년부터 작동 불능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이후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지어 북한에 국제요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 경로는 인도주의 활동의 주요 장애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국이 이 장애의 특별 해법을 찾기 위해 1718 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차 대변인은 은행 경로 해결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노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여전히 북한 정부를 도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송금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why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 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은행 경로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묻는 VOA의 질의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 기구 관계자는 최근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외부적 걸림돌은 은행 경로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엔을 비롯해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대북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 지연,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도 지난달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국경 봉쇄와 송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WFP는 23개월 만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사람에 대한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이 핵심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지 분명한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거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WFP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줬다며 은행 경로 부재와 여행 제한은 현금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따라서 WFP는 북한 내부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경로 마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은 208조 D항에서 이러한 은행 경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과 영사 활동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규정, 규칙, 정책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는 은행을 한 개 이상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VOA에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송금 경로 마련과 관련해 그러한 설계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 find it extraordinarily difficult to make some kind of an arrangement like this.
뉴콤 전 분석관은 은행들이 대북 금융거래를 기피하고 있기에 은행을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불법 자금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자금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개입을 꺼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아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I just can't see a U.S.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I can't see any international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뉴콤 전 분석관은 그 어떤 미국은행이나 국제은행도 개입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은행 경로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송금 경로는 UN 1718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요트나 고급차 수입과 같이 돈 세탁, 제재 위반, 부패 행위에 이 경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무부와 유엔은 합리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송금 경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핵심적인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중국은행이나 러시아은행도 유엔이나 재무부의 투명성과 준법 감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말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 규명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24일 이번 결의안 초안에 담길 내용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강조하고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결의안은 계속 인권이사회에서 이후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인권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전처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식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결의안이 폭넓은 지지를 얻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이후 추가로 미국 등 2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차 방안했던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정치 외교 사안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단결과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And a very important part, since South Korea is the country bordering North Korea, has the most impact from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lso nuclear policies.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각국에 나쁜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24일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자국민처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he ha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because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And so South Korea should be the most powerful voice in the world about what's happening.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이라고 숄티 의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해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주 한인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의 필요성, 일반 국민은 70%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찬성을 합니다. 평통위원께서는 96%, 전문가는 97%. 근데 성별 연령대별이 더 재밌습니다. 여자 40대 분이 가장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남자는 50대 남자가 가장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요. 20대 남녀 모두 60% 미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특히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52.9%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정부기구인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협의회가 개설한 평화통일대학원 강좌에서 한문수 노스쇼어대학 경제학 교수가 2022년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강의 내용입니다. 한 교수는 남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에 기초한 평화통일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의 통일 인식을 자료로 소개합니다. 한 교수가 인용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지난해 4분기 자료에 따르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이유라고 답한 비율은 낮았습니다.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해 관심이 낮고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독일처럼 전면적 통일을 바라는 비율이 37%, 북한을 단지 협력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습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 가족보다 돈과 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 개인의 행복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생뚝지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구절을 인용하며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료 중심의 연구를 강조했고 향후 새로운 설득을 통한 북한과의 공조와 투자, 현실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공공외교, 차세대와 여성의 역할 강화,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과 수익성 높은 사업 개발을 강연의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매주 4회 진행되는 평화통일대학원은 민주평통 LA협의회가 주최합니다. 매주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승우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 회장은 또 이번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통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뭐 공화당 쪽 부시 대통령이나 뭐 일부 이제 에어컨 쪽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 북한을 이제 악의 축으로 보잖아요. 국제 사회의 어떤 그 규범에 맞지 않으면 군사 작전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평화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진보와 이제 보수를 명확하게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반대하는 거는 바로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그 보수적인 아이디어도 좋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도 좋고 정책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을 전제한 어떤 정책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이나 양으로 봤을 때 그 한반도는 거의 파괴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춘다기보다 평화라는 가치가 중요한 이유와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 정도는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4명의 한반도 전문가를 내세웠고 매주 다른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강의, 2022년 한반도 및 미국 경제 전망, 남북관계에 미칠 효과 및 동향에 이어 한반도 평화협력과 주변 강국 실용 외교, 북한의 현실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마지막 강의 주제로 세계의 중심 한반도, 북한을 넘어서야 대륙이 열린다입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협력과 주변 강국 실용 외교를 맡은 박종철 한국경상대 교수입니다.
2008년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되고 심화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 각국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하여 코로나라든가 생명 안전 문제, 인류가 처한 이러한 생명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그 5G라든가 또 우주 기술, 반도체, 자동차 등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경쟁을 추구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문제는요. 러시아 중국과 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자체도 국익 중심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외교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에 많은 국가들, 특히 그 한국과 같이 급성장한 국가들은요 많은 숙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자립의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한국 외교가 지나온 길과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될 이번 강연이 해외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한인들이 한국 사회를 바르게 이해한 뒤 미국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 있는 해외 한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에 아무리 그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요, 아무래도 워싱턴 내부의 정치에 의해 가지고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미국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데는 한인 동포들의 그 이 도움이 상당히 큽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 첫 강의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권성한 부총영사는 강연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주 한인과 해외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 경제가 미국 정치, 미국 정치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공공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인적, 그다음 물적 자원을 공공외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외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외교 주체와 내용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좋은 평화와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좋은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콘텐츠와 주체.
권 부총영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움츠러든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주 한인 사회는 한국 정부의 공공 외교에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증거가 확보되면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개인들을 제재해왔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많은 이들은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테러 조직에 금융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밝혀진 테러 조직 지원자들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 내 갖고 있는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테러 조직과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2월 브라질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개인 3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을 행정명령 13224호에 근거해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야탐 아흐마드 스케리 아흐마드 알마그라비는 알카에다의 특수 임무를 수행했으며 브라질에 지난 2015년 도착한 창립 멤버입니다. 알마그라비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각종 상거래를 하고 외화를 사들였습니다. 알마그라비는 알카에다에 금전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모하메드 셰리프 모하메드 모하메드 아와드는 브라질에 2018년 중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내 다른 알카에다 협력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위조 지폐 작업에 연루됐습니다. 아와드는 또 상파울로에 있는 기업인 에릴리 가구를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아흐마드 알카티브도 상파울로에 있는 또 다른 가구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와드와 알카티브 두 사람은 모두 모하메드 아흐마드 엘사이드 아흐마드 이브라힘을 금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브라힘은 2019년 9월 10일 알카에다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아와드와 알카티브가 소유하고 통제해온 두 개의 가구 관련 업체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브라질에 근거한 테러 조직은 알카에다가 아직 국제적인 테러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테러 조직의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브라질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력해 알카에다를 돕는 금융지원 세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